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의 공허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2장은 저에게 정말로 흥미로운 장입니다. 이 장은 좋은 토론처럼 읽혀져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을 좋아합니다. 또 저는 훌륭한 지적 도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장을 보기 전에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뱃속에서 꾸르륵하고 소리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할까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는 도넛이나 감자튀김이나라도 아무거나 상관없이 먹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독자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동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접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려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진짜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의 단어는 종교입니다. 잠시 종교라는 단어를 풀고 싶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로 파생되었습니다. religio라는 단어는 제약 또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legare라고 합니다. 이것은 억제하거나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교라는 단어의 핵심은 억제되고 제한되고 방해를 받거나 제재를 받습니다. 즉, 종교는 정교한 가르침과 법, 관습과 습관을 발전하여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교는 더 잘하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십시오. 더 나은 성격을 가지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을 쓰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는 무종교만큼이나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은 부서졌고 어지럽고 했다는 것은 그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모든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바울은 너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면 너 자신을 정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재주 있게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이 1장을 읽고 이 모든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종교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받기 전에 질문에 대답합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토론에 응답합니다. 열심히 합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2절을 보면 그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로마서 2장 2절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지하심과 더 너그러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로의 날에 자기가 바를 진로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비슷한 일이 그 자신들에게 올 때 그들은 그 자신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훌륭한 토론자가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내 정신이 오라요 가정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의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아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판을 피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완벽하다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종교적이고 제한적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했다면 하지만 단 하나의 미끄러짐으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다음 구절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이 본성을 따라 율법을 명하는 말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알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것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어디서 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의감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경찰이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세워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5마일을 하는 속도로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바울은 종교인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한다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법을 어기려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는 것이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 새로운 직장을 바꿀 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운동선수가 어떤 팀에 들어가야 할 때 얼마만큼 운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또 그를 통해서 죄책감이 있는 것과 또 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또 죄를 거기에서 죄책감이 있는 것과 어떤 것이 충분합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종교적인 마음에서 꾸며낸 질문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거나 율법을 범하면 너희의 할례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할례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정죄하리니 율법과 할례를 기록하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요 할례를 받는 것은 겉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유대인은 속이 하나이고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문제요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긴장을 해소합니까? 바울은 당신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내부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무 목록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법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와 관계의 차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네, 이 말씀대로 이것들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변화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호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의 동기부여는 두려움과 불안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동기부여는 감사하는 기쁨에 기초합니다. 또 종교는 나의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신에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닮기 위해 순종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는 나의 삶의 상황이 나빠질 때 나는 내 자신에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지만 복음에선 내 삶의 상황이 나빠질 때 나는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가져오고 이 상황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믿습니다. 또 종교에서는 내가 비판을 받았을 때 나는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내가 비판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내 정체성은 이 모든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또 종교에서는 기도는 내 상황에 따라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빠질 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나의 기도 생활은 아낌없이 찬양과 경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종교에서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나입니다. 하지만 복음에서의 정체성은 자존감과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 안에 있습니다.